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언어를 나누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언어를 나누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너무도 놀라운 지혜로운 흔적들을 보면서 인류 역사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적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0장은 그런 면에서 이제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하는 이 세상의 그 세계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역사의 그 흔적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고 더불어 창세기 전체가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그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 같은 경우 참으로 인류의 뿌리를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살아갈 기준과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막연한 종교에서만 필요한 어떤 그런 이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신 우리의 삶에 참 그 이 길이 나와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그런 가치와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1장을 살펴보면요.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성경을 이제 역사적이고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펴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제 각 장과 그 절이 다 그렇게 완전히 그 시간적 배열에 맞는 그 역사적 순서로 정확하게 기록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사건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연대기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순서로 찾아가서 그 일의 전후 좌후 또 자초지종을 알게 되면 바르게 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10장 이후에 뭐 바로 발생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벨탑 사건에 따른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와 또 대략적인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탑은 창세기의 족보와 수명을 근거로 따져보면 노아의 5대 손이었던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홍수 후 얼마쯤 시간이 지난 때냐면 한 101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렉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시간을 본다면 길어야 한 340년 사이로 추정이 되죠. 아마도 세계사의 역사로 볼 때 그 수메르 문명이 막 시작되던 그런 때와 겹쳐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나이 600세 때,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따지면은 1656년이 흘렀을 때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창조로부터 따지면 1757년 되는 때에 벨렉이 출생하게 되니까, 또 홍수부터 따지면 101년. 그때 이제 노아의 그 5대손인 벨렉이 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벨렉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홍수 후 101년부터 벨렉이 239세를 살았으니까 그의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 그 어떤 그 분명히 그 사이에 벌어진 거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나뉘었는지 아니면 태어난 후 100년이냐 또 태어난 후 200년이냐 뭐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 후 101년째부터 플러스 한 200년 정도의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 언어가 나뉘는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나 한 200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구의 증가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바벨탑 사건 당시 얼마만큼의 그 이 인구 규모가 되었느냐 이게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바벨탑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바르게 예측하고 온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묵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묵상하는 근거가 너무도 잘못된 근거로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하나 볼 때 이 사실에 근거해서 가능하면 바라볼 수 있어야 바르게 우리가 그 사건을 볼 수 있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상상만으로 만든다면 이거 완전히 소설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묵상하는 근거가 너무 이제 상상에 근거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자칫 그 우리가 상상에 근거하면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가능하면 좀 사실에 가깝게 최대한 우리가 유추를 해 가야 됩니다. 추적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 예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두고 조롱하는 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 그러냐면 11장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니까 무슨 엄청난 인구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무슨 그냥 각 사건마다 막 이렇게 막 다 먼 시간들이 흐른 후에 그냥 우리가 지금을 상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을 근거로 보는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들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거 쭉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뭐 홍수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가 홍수로부터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뭐 100년, 200년 사이라고 본다면, 100년이라고 본다면, 노아 같은 경우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셋이 있었으니까,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정으로부터 얼마나 인구가 증가했을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을 살필 때 안 것처럼 노아는 세 아들로부터 16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만 16명이니까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수도 16명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러니까 각 부부가 평균 10.7명의 자녀를 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홍수 전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게 됐다면 홍수 후에 그 기록을 보면 평균 30세 정도의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홍수 후 100년 정도면 한 세대가 지금 30년씩 흘러간다고 할 때 3세대가 나오게 되겠죠. 200년이면 7세대가 나오고 300년이면 이제 10세대가 넘어가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1세대, 그러니까 노아의 그런 자녀들과 첫 세대가 태어날 때 이제 30이면 16쌍이었을 것이고 그 후 세대들이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12명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그러니까 6쌍을 낳는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2세대는 108쌍, 3세대는 648쌍, 4세대는 3888쌍, 5세대는 23328쌍 이런 식으로 증가해 갔거든요. 그럼 약 5세대의 경우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시기가 정확히 홍수 이후 100년이냐 200년 후냐 뭐 300년 후냐 여기에 따라서 인구수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일단 뭐 300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때면 아브라함도 태어났을 때이기 때문이죠. 노아 나이 890세 그러니까 벨렉의 나이 191세 때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홍수 100년이면 1세대에서 4세대 그 정도라고 보면 3888쌍 그러면 많아야 1만 명 정도의 인구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는 시기를 그래서 많게 잡아서 200년 벨렉이 191세 아브라함이 출생했다고 보니까 인구수를 산정해 봐도 많이 잡아야 몇만에서 최대로 뭐 무리하게 많이 잡아야 뭐 1,200만 정도였을 거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족보 사이에 뭐 한 1세대, 2세대를 좀 더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30세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보지만 뭐 우리 과거 어른 시대를 봐도 일찍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더 많은 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해도 바벨탑 사건 당시 지구에 존재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게 불과 몇 백만 정도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나 노아도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뭐 기록에는 없지만 자녀를 더 낳았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당시 많은 인구는 아니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측은 자녀를 낳는 비율을 지금 한 가정당 아까 말한 여섯 쌍으로 가정할 텐데 우리나라 뭐 과거 자녀들을 아주 그 많이 낳고 일찍 결혼하고 이랬던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가정당 뭐 열 쌍이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뭐 이렇게 인구를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알지 못하고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기록을 보면요. 중국의 인구에 대한 건데 BC 2100년경에 중국의 인구가 한 400만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분산돼서 번성할 때 한 1,200년 차이로 사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더 과거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전 지구의 인구를 향 2억 명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1600년대가 될 때 5억, 1800년대에 10억, 1930년대에 20억, 1960년대에 30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현재처럼 그렇게 수많은 인구들이 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 70억이 되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지구로 보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근거로 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 되지도 않은 인구들이 무슨 하늘에 닿는 엄청난 건물을 지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게 그렇게 크고 높은 건물일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하늘에 닿는다는 게 정말 하늘로 쌓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질문인 것.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꼬투리려는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그 역사적 배경도 잘 살펴보지 않은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증명할 만한 그런 한두 구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 그것만 철떡까지 뭐 믿고 그걸 인용해서 세월을 따라 가능한 인구 증가 법칙은 알지도 못한 채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자 조롱하고 그런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재 지구상의 가장 높은 빌딩이 그 아랍의 그 에미레이트의 그 부르츠 할리파 빌딩이죠. 총 163층인데요. 높이가 829m입니다. 그러니까 착공해서 완공까지 5년이 소요되었는데 201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국인들이 지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는데 요즘 같은 최신 기술을 가지고도 5년씩 걸리니까 그냥 이런 생각으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다고 해서 뭐 이런 뭐 이 오늘날 빌딩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오늘날 이런 최고의 기술도 쌓기 힘든 것들을 뭐 무슨 하늘에 쌓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인구 증가의 법칙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사실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런 걸 구실로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슨 기술이 있었겠느냐. 뭐 돌이나 쌓아 올려서 될 일이냐 식으로 성경이 모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가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흐름과 잘 연결되지 못하고 살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살피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라도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인구로 봐서 바벨탑은 하늘을 찌르는 그런 탑이나 건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의 규모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 의도였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는 짓을 똑같이 다시 반복한 것.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죄악의 길로 또다시 그들이 떨어지고 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홍수 이후 후손들은 이제 점점 분명히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 갔지만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350년 동안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외치고 전하였을 것인데도 그 후대들은 바벨탑을 쌓고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식어져 갈 뿐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 홍수의 증인들이 외치는 조상들의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분명히 듣고 알았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이들이 아마도 알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 둘 잘못을 해봐도 뭐 그렇게 뭐 즉각적으로 뭐가 죽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인내를 아마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오히려 어떡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노골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가끔씩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어떤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바르게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점점 더 심한 일들을 해가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해 있는데 욕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유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결국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런 폭풍으로 인해서 결국엔 또다시 스스로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는 언어를 나누시는 거였습니다. 그 언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주 중요한 소통수단이죠. 우리가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끼는데 심지어 가정에서 어려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져가면서 이제 자라가게 될 때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전하지 못할 정도의 언어적 차이가 이제 생기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자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도 영어가 서투를 때 보면 영어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대충은 들리는데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뜻을 넘어서 그 의도까지 알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가운데에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 부모 자녀인데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민사회 속에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속히 닥칠 수 있는 이 인간들의 부패와 심판의 일을 좀 더 미룰 수 있도록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언어를 나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예 못 알아먹으면 원래 하나님이신 명령이 그대로 지켜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쪽 어떤 그 그룹이 극단적으로 가려고 할 때 누군가는 그에 동조하지 않고 바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됨으로써 이 세계가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 끝장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같은 나라에 보면 항상 야당과 여당이 있죠. 물론 저들의 싸움을 보면 정말 막 그냥 지저분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그 공동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으로 가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한쪽으로 흘러가면 저 북한처럼 완전히 뭐 독재 공산주의 국가가 되던가 과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완전히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눈에 뵈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비록 좀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날 이 세대가 이렇게 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여전히 또 이런 좋은 법을 이용해서 남을 등쳐먹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이 민주주의적인 이 방법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 각 나라에서 이 동성애 같은 거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는 종교적인 그 이해의 차이가 다른 또 각 민족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나마 하나님의 그런 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런 나라들이 교만에 교만을 더해서 동성애를 마치 무슨 자유 뭐 소수 인권의 자유 뭐 보장이다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욕심을 막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가면 완전히 그거는 사형감이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한 언어를 가지고 이런 그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반역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듯이 동성애를 지금 온 이 시대가 슬슬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전체가 이 세계가 다 그랬다라고 하면 당장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인류는.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시지 그 이런 일로 그냥 단번에 홍수처럼 심판한다고 하시진 않았지만 스스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점점 다른 그런 이 문화와 그런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범죄자가 되고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개를 하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인류 전체를 볼 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인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소련으로 러시아로 대표되는 이런 대립의 세력이 있다는 것, 또는 중국과 대립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건 상당히 이게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식으로 흘러간다면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가치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인정해가는 이런 사회를 보면 이제 이 세계가 어떤 어느 사회에서 주도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진 못할 겁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런 서로서로의 각자의 눈을 가지고 부딪히고 생각을 달리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기준이 뭘까를 찾아가는 그래서 결국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다가간다면 이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회가 부딪히고 어떤 팽배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되살아나는 게 단지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땅을 확보하고 식량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충돌이라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가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심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나마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함께 이 어떤 바른 삶의 길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신 거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에 함께 한통속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문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외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길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도모하려고 우리가 다 같이 애를 쓴다면 정말 이 땅에는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도 놀라운 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버린다면 분명 이건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게 모든 인류 최후의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의 완벽한 인간에 대한 개입이셨고 섭리셨죠. 막 아무데나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당이 무슨 뭘 불러내듯이 이 짓하고 저 짓하고 신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식의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이 언어가 나눌 때 또 한 가족끼리는 서로 다르, 아버지 엄마가 다르게 그렇게 만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와 자녀의 언어를 나누지 않으신 거. 이거 참 감사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한 가족이 자신들이 가진 언어를 지키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관계의 벽을 쌓고 있는 가족의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그 응어리진 마음과 감정을 풀고자만 한다면, 의도만 있다면 언어에 불통 없이 잘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민의 삶을 살며 우리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민 가정에서는 이게 바벨탑 사건이 계속 대물림되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인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교회와 셀 안에서 비록 말이 통한다고 해도 마음의 벽을 쌓고 함께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을 같이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이 모이는데 하나 되기보다 오히려 분열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계속 고집을 그렇게 부리고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와 셀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약속해서 이런 길로 걷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하면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힘을 모으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리 뒤틀어버리고 저리 뒤틀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나태해버리고, 바로 이런 게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조국으로부터 먼 이 나라까지 와서 또 이 호주 땅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이 멜번이라는 도시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번 시티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하나 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다양한 언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경우 이렇게 외국에까지 와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족 안에서조차 어려움을 체험할 때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바벨탑 사건을 좀 잘 기억하면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처음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는지 잊지 않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또 우리가 오늘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속하는 곳에서 힘써 하나 되어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또 범죄하며 바벨탑을 쌓아 즉각적인 죽음의 길을 택하려 할 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언어를 나누심으로 온 인류가 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쾌락의 길, 욕종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며 바벨탑의 길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셀 속에서 언어가 통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다투고 싸우는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약속된 방법을 따라 서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양한 언어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결국 언어를 나누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오신 빛 보내신 빛과 소금된 사명의 거룩한 삶을 바르고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